네. 오늘은 노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었는데, 노아 가정 한 가정만 살았어요. 그러면 이한 가정,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 가정만 살았나요? 성경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한 장이에요. 노아의 삶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이 이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좀잘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방주. 축구장 1.5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내가 한 번도 배 지어 본 적도 없고요. 나 이렇게 큰배난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요. 난또 원래 이렇게 배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유와 변명과 뭐 하지 않아야 할 핑계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해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 같으면 전 인생을.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부터 다루는데, 6장 마지막 절에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방주를 지으려 하니까 다 지어요. 다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가족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해요. 짐승들과 함께. 이 말에도 노아는 다 순종해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다 순종해요. 아직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방주 안에 들어가요. 비올 징조도 없어요. 근데 들어가요. 노아 혼자 들어간 거 아니죠? 가족들 다 데리고. 근데 여기 들어간 가족 중에 며느리도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들이 순종해요? 우리 남자들만 웃나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에 순종한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저 깊은 산속에 다 들어가서 그 오두막집에 다 들어가자 하면 가겠어요? 우리 애들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고 애들 미래는 어떻게 되고 엄청난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뭐 있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 짐승들의 똥 치우는 일이 주 일이에요. 뭐,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커피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토 하나 달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평소 노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아버지의 얘기면 콩을 파치라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7장 1절 보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 척도,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1cm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순종을 해요. 이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이때까지 노아 시대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한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해요. 창세기 6장 22절 한절 안에 1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성경 한 구절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7장 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은 노아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 명하신 대로,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모든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 다 죽는데 노아 한 명만 딱 살았다는 것,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거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 바칠 만큼 말도 되지 않는 얘기에 순종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원해요. 그 복받는 비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눈에 쏙 뜨는 자, 하나님 눈에 쏙 뜨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7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7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했을 때 7일 동안 아무 일도 내리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120년이나 이날을 기다렸다니까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탁 들어가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더라.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비가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비 오잖아. 이러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는커녕 더 쨍쨍해. 그냥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도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아마 성질 급한 아들 튀어나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비가 안 와요. 분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야, 뭐 그렇게 한다고 네 인생 뭐 좋아지냐?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탁 하면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아이들이 뭐 대학 좋은데 척척 가고 막 이러면 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막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떨어지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봐, 너 교회 다닌다고 뭐 좋아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얘기 들을 거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둬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 게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데 행동하는 게 믿음이지요.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하는 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가 100% 순종하여 방주 다 짓고 방주 안에 딱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7일 동안이나. 아마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머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969년 전부터 방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드디어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120년 동안 홍수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거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방주 다 지었을 때 쫙 몰려올 때 아 이거 심상찮다 이런 사인을 분명히 주었어요. 그런 거 보고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는지 홍수가 쏟아져서 죽게 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꼭 죽음 태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7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방주에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가 똑똑해서. 베드로도 여기에 대하여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야 이 땅에 사는 것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죽음 이후에까지 생각하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또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드디어 7일이 끝나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읽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 깊은 샘이 터졌다. 이 땅에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것은 이 땅과 바다의 지하수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해일과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지구 표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원래 지구는 이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물층이 지구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 이런 추위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성경학자들은 홍수 전에 지구의 온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춥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온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청이 하늘 아래로 쏟아들어줌으로써 지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지구는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그 앞에는 900살 정도 살다가 노아 대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층이 사라짐으로써 지구의 온도 변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홍수 이전에는 뭐 뜨거운 사막이나 북극이나 빙하 뭐 이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의 대홍수가 며칠 동안 되죠? 40일 쏟아져요. 40일. 그냥 비가 아니고 여기 비는 히브리어로 헤게셉인데 이게 쓰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비가 아니에요. 여기는 헤게셉이라는 소낙비인데 그 소낙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소낙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소낙비. 끊임없이 40일 동안 밤낮 쏟아지는 장대비와 같은 소낙비예요. 왜 40일입니까? 성경의 숫자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40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모세가 광야에 40일,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 광야에 숨어서 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죠.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훈련, 테스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시편 18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피할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훈련이며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구나. 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토기장의 얘기 나오죠. 토기장에는 토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토기를 이제 만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면서 만드는데 갑자기 뭐가 뭉치가 하나 발견되면 이 진흙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면 이걸 잘 만들었는데 그냥 이걸 탁 들었다가 던져버려요. 다 짓이겨버려요. 다시 하게 그 진흙 다 던져버려요. 또 때로는 이렇게 잘 구웠어요. 이제 뭐 청자기 고려 청자처럼 이렇게 잘 이쁜 그릇이 구워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애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잘못 그으면 그냥 다 구운 이 고려 청자인데 그냥 그것도 바싹 깨어버려요. 아, 그거 그냥 우리 주면 좋은데 우린 조금 삐딱하게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걸 그냥 깨버려요. 왜요? 장인 정신이에요. 자기 이름이 걸려 장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이름 걸고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made in God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되면 우리를 깨어버린다니까요.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이유는 made in God. 우리 made in China가 아니에요. 요새는 전부 다 made in China잖아요. 우리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이유는 이 통의장이가 깰 때 이유가 뭐예요? 다시 갈아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어서 다시 좋게 만들겠다는 게예요.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의 불 속에, 고난의 위기 속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대홍수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말씀은 홍수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망합니까?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아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자 40주야 비가 계속 쏟아지죠. 창세기 7장 17절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요.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녀요. 19절에 물이 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요. 20절에 물이 모든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올랐어요. 15규빗이면 약 7m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 7m 물이 넘쳤으니 과히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청으로부터 쏟아부어진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게 산들이 다 잠겼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노아 홍수, 노아가 사는 그 지역 일부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나 보다.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잠겼어요. 이 엄청난 물이 150일 동안 계속 이 전 지구를 덮었어요.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웅도 죽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죽었습니다. 유명한 학자도 죽었습니다. 유명한 예술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창세기 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믿음의 고시조 10명 나오죠. 그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한 명도 노아의 홍수로 죽지 않아요.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여기 죽는 사람은 다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시작되는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 이 10대 믿음의 시조들은 아무도 죽지 않아요. 이 가인의 후손들만 다 죽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의 마지막 절은 그 흘러 넘치는 물이 150일 동안 계속 그 깊이를 유지하였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노아의 대홍수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만들어낸 소란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노아의 홍수 정말 있은 일입니까? 네. 이쪽이 또 아멘이 많은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진짜 있었어요? 이걸 잘 믿지 않는 분은 노아 홍수 설화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창조 설화라고, 설교 중에도 막 그래요. 자, 그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 설화, 노아 설화. 그럼 설화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낸 인간들의 그냥 픽션이면 왜 소설이면 우리가 왜 읽고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보고 있어요? 세계 모든 고대 역사책에 공통적으로 이 홍수 신화가 있어요. 저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원주민들도 대홍수 신화를 이 벽화에 그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글로 남기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런 이 큰 대홍수 얘기를 다양한 집단, 민족 집단에서 약 270개나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바빌로니아인들에게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노아와 비슷한 인물 우트나 파시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홍수 때 일어난 일. 수메르인에게는 이우시드루가 나와요. 헬라인에게는 두칼리온이 나오고 힌두인에게는 마누가 나오고 중국인에게는 파이가 나오고 하와이인에게는 노아 이름과 비슷한 누우가 나오고 멕시코인들에게는 테저피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얘기는 아주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대홍수 이야기가 설화로 남겨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아 홍수와 비슷한 얘기가 세계 곳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노아 홍수는 설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 중에 배선자, 큰 배, 배선자는 이 노아 홍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와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팔자가 뭐예요? 노아 홍수 안에 들어있는 여덟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배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큰 계곡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죠. 이건 정확하게 노아 홍수를 얘기해 줍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이 양쪽에 거대한 이 평지가 있는데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가운데 계곡이 흘러요. 이 참 신기한 것은 이 그랜드 캐년의 그 높은 평원에 바다 생물의 화석이며 조개패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산 꼭대기에 그 높은 평지에 바다 생물 화석이나 조개패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됩니까?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오직 노아 대홍수만 설명이 됩니다. 그럼 세계 제일 맛있는 소금이 뭔 줄 아세요? 안데스 산맥에서 나온 로즈 솔트예요. 약간 붉은 빛을 띈 이 소금인데 보통 소금의 10배, 20배 비쌉니다. 맛있는 소금은 대부분 산소금이에요. 산에서 나는 소금은 철분이 많고 미네랄이 많아서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소금 장사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산에서 소금이 납니까? 세계 곳곳에 산 위에 바다 호수가 있어요. 어찌 산 위에 빗물로 된 호수가 아닌 바닷물로 된 호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노아 대홍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홍수 때 다 잠긴 산에 바닷물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것이 바다 호수가 되고 산소금이 됩니다. 세계 최고로 큰 바다 호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카스피해입니다. 이 호수는 한국보다 큽니다. 인도 전체 국토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호수는 양사방 모두가 다 대륙이에요. 내륙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륙 한가운데 큰 바다 호수로 남아있어요. 노아 대홍수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쭉 얘기한 이런 증거가 없어도 그냥 성경에 노아에 대해 홍수를 기록해 놓았으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대홍수를 피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아 기억해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염두에 기억해 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단 한시도 1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있는 자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홍수 속에 있는 노아처럼 고난 속에 있고 큰 시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나를 향해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불어 150일 동안 지구를 7m나 덮고 있는 이 물을 바람을 불어서 줄어들게 해요. 그게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흘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게 바람이 불어 물을 줄게 하였다 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의 신이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번역을 바람으로 했어요. 저보고 번역을 하나 했으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산보도 7m 높은 물이 그냥 바람 분다고 없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게 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나타났죠. 홍해가 나타났을 때 이 큰 동풍이 불어 길을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거기도 똑같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큰 바람이 바다에 길을 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다에 길을 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큰 고난,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할 만큼 어려운 큰 고난도 성령께서는 물리쳐 주십니다. 성령은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성령은 중독의 쇠사슬에 묶인 자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있죠. 죽은 지 오래된 뼈, 도무지 살 수 없는 뼈. 그 뼈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생기가 불었어. 그 뼈들이 이뼈 저뼈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 거대한 군사가 되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도무지 소망이 없고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죽은 들판을 살려내고 죽은 나무를 살려내고 드디어 심지어 죽은 바다 사해 바다까지 살려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우울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대홍수의 물을 줄게 하는 바람은 150일 동안 계속 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오늘만 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었어. 여러분의 있는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물이 점점 물러가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방주는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라랏산은 그때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산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은 이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산 바다가 터지면서 솟아난 거예요.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방주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죠. 까마귀는 방주 주위를 왔다 갔다 하였어요. 이것은 주위에 까마귀가 먹을 시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는 곧바로 돌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 후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는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또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땅들이 드러나고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방주 안에 총 1년 10일 있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방주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서 땅에 물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고 비둘기가 오지 않자 이제 나가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방주 안에 뭐 있다 했죠? 짐승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똥. 짐승들은 방구 안 끼나요? 그 방주 안에 뭐 좋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7장 8장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방주에 들어간 자와 방주에 못 들어간 자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 하면 노아 할아버지 방주 생각하잖아요.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세요. 노아 하면 순종이 딱 생각나기 바랍니다. 제가 노아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노아, 노아는 노 아니요, 노가 아니요, 언제나 예, 예, 예스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풀이에요. 그냥 웃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노아는 억지로 순종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즐겨 순종했어요. 방주 지어라. 노 아니요. 노가 아닙니다. 네, 하지요. 하면서 그 야, 방주 이거 진짜 크네. 이걸 지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즐겁게.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노아는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즐겁게 순종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방주 즐겁게 순종해요.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주 위험한 순종이에요. 이건 황당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노아를 살렸어요. 그 순종이 노아 가족을 살렸어요. 그 순종이 전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아무것도 손해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은혜가 있고 순종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불순종하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노아 홍수와 같은 예수님이 올 때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순식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순종했고 방주에 나올 때도 순종했어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노아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심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의 망치로 나를 부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요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탄은 현실에 고난을 부각시켜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콜텐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을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바라본다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안식할 것이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안식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엄청난 도전 앞에서 노아처럼 안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뒤엎는 거대한 노아 대홍수도 성령의 바람이 불자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성령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고난에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봄기운이 겨울의 추위를 밀어내듯 성령의 바람이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랍니다.